EBS FM 토요 인문학 콘서트 2부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구영이고요.
저는 맛있게 책 먹는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입니다.
오늘은 UN 미래 포럼의 박영숙 대표와 함께 세계 미래 보고서 2055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미래 사회로 떠나볼게요. 앞서 수명 연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얘기를 나눠봤어요. 뭐 웬만해서는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을 미래가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가족 제도도 변할 것 같지 않으세요? 궁금한데요. 현재의 결혼 제도 교수님 유지가 될까요?
2040년도가 되면 네. 결혼 제도가 소멸한다라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미래학자 카론 물론이 가족 제도 연구 박사 교수님이 네. 발표를 이미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이유는 바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거죠. 130, 150. 한 남자하고 120년을 같이 살겠어요. 몇 살죠?
좀 그리고, 지루할 것 같긴 해요.
지루하기도 하지만 한 네.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요. 또
맞아요.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 찾아 산만리 계속해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네. 계속 떨어져서 뭐, 그죠. 주말 부부 뭐, 연간에 1년에 한 번 만나는 부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라지죠.
아,
그래서.
조금 아까 한 말은 제 말은 아니고요. 취소할래요.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130세까지 살다 보면은 아무래도 여러 그 파트너를 만날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네. 거기에서는 바로 생산 파트너, 사랑 파트너, 네. 생활 파트너 이렇게 느슨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3명 이상의 파트너하고 살게 된다. 생산 파트너는 사실은 이제 섹스 없이도 생산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예, 앞으로는 네. 뭐 정자만 빌리니까 그죠. 뭐 정자만 빌리거나 아니면은 뭐 다양한 기술들이 나와서 이미 네. 생산할 수 있고요. 가장 짧게 만나는 그런 관계일 거고.
생산 파트너.
사랑 파트너. 한 2, 3개월. 사랑은 뭐 주로 한 2, 3개월 유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랑 파트너. 여러 네. 명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생활 파트너하고 몇십 년, 수십 년을 살거나 오래 산다라고 합니다. 생활 파트너는 같이 생활도 하고 빨래도 같이 해주고, 그죠? 집도 같이 꾸려나가고. 이런 파트너는 또 반드시 사람이 아닐 수가 있다.
특히 정말요? 저는 지금의 예. 부부가 생활 파트너라고 그랬더니.
예, 예. 로봇이나 애완동물이나 이렇게 해서 생활 파트너를 그죠 로봇으로 저는 한번 봤어요. 이미 파트너인데 로봇을 안고 다녀요. 근데 그 피부가 굉장히 부드럽고 그죠 식탁에 이제 초청을 하면은 식탁에 앉혀놔요.
네.
사람 크기에 똑같이 그리고 뭐 머리도 매번 바꾸고요. 화장도 바꿔주고 옷도 바꿔 어머나. 입혀가지고 딱 데리고 와서 이 스테이크를 썰어요. 썰어줘요. 내 것도 썰어가지고 썰어가지고 먹이는 척하다가 그거 다 먹더라고요 자기가. 그래서 파티 장소나 이런데 예, 이 로맨스 파트너라 그러죠. 이미 네. 데리고 다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교수님 오늘 너무 많이 놀래키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미 봤으니까.
궁금한 거는요. 왜 성적인 그런 미래는 어떨까 궁금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 이제 예측을 한 걸 보면 2030년이 되면은 현재 뭐 플레이보이즈 같은 그죠 잡지에서 보듯이 예. 섹스 로봇 또는 기계 하고의 그 성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고 보편화가 될 수 있다. 2050년이 되면은 대부분이 오히려 로봇 상대로 즐기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거죠. 말까지 할 수 있고 표정도 지을 수 있고 62개의 표정을 지을 수 있는 게 아까 로바마 그 지금 벤 고르첼 인공지능 협회장이 만든 로바마 소피 한 이런 로봇이에요. 이런 정도로 감정을 가지는 이런 로봇이 2025년에 이미 나오거든요. 이미 나와 있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사실 것을 지금 말씀 들으면 약간 소름이 끼치는데 그 미래학자가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2050년에는 오히려 어떻게 사람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인간보다 네. 더 똑똑해질 수 있는 인공지능이 2045년 싱귤래리티라고 합니다. 뭐 굉장히 발전하는 그 시대가 네.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뭐 이 CEO가 있습니다. 이런 그 로봇 파트너 또는 뭐 섹스 파트너를 파는 이 CEO
네.
맷 맥뮬란 굉장히 부자가 됐어요. 제가 만나봤는데
이미 부자가 됐어요.
이미 인공지능 로봇 뭐 파트너 예.
만들어서
예. 가장 흥행하는 또는 부상하는 산업이었다라고 이미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미래 사회에서도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유지하려고 하면. 그럼 뭐 미래는 모계 사회가 될 것이고 여성성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앞으로 맞는 것 같은데 2055년에 그런 현상이 뚜렷해질까요?
그렇죠. 이제 아까처럼 생활 파트너를 찾는 것은, 그러니까 주인은 여자죠. 남자 누구를 데리고 살 것인가. 남자 로봇을 데리고 살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모계 사회. 왜냐하면 남자들은 일을 직장을 찾으러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여자는 대부분 가족이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한 곳에 정착하려는 이런 의식이 강해요. 그래서 네. 정보 지식 사회에 들어가면은 여성의 또 권익이 또 더 커지거나 대부분 법적인 이런 제도적인 장치들이 또 여성을 위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있고요.
네.
특히 Y 염색체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남자예요, 남성이.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여성성이 이제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이런 시대가 우리가 뭐 굉장히 여자들은 투표도 못했고, 그죠? 옛날에 바지도 못 입었고 뭐 이런 것에서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 여자들이 못하는 게 요즘에 없어요. 대부분 뭐 인공위성 타고 아니면 우주선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여자들은 지금까지 눌려 있어서 욕구 또는 열망, 열정이 더 크죠. 크게 뭐 자기가 성공하고 싶다는 욕구가 크기 때문에 또 여성성이 강화된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네, 다시 이제 모계 사회로 돌아가는 것인가요? 그 느낌이 이제 슬슬 감지가 되긴 합니다. 생명공학이야말로 양날의 검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논란이 상당히 분분한 부분이기도 한데 먼 미래에는 엄마 없는 아기가 태어날 수도 있다. 좀 슬프긴 한데요. 이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까 그 디자인 베이비.
예, 뭐 그렇죠. 예. 이미 영국의 과학팀이 네. 작년 10월에 그러니까 뭐 정자 난자 필요 없이 쥐의 체세포에서 유도된 줄기 세포를 이용해서 인공으로 난자를 만들었어요.
어머나, 난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자 난자가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난자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수정을 시키면은 얼마든지 아이를 출산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엄마 없는 아기라고 합니다. 이런 정도까지 지금 발전했기 때문에 미래에는 정말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뭐 핸드폰이 800만 원 부자만 썼지만 다 쓰듯이 처음에는 인공 또는 뭐 디자이너 베이비가 비싸지만 나중에는 디자이너 베이비. 지금 수술이 성공한 게 2012년입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 태아에 있는 아이의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눈을 브라운 눈을 파란색으로 바꿨어요. 라든가 머리 색깔, 그죠? 또 머리 색깔은 블론드가 가장 비싸요. 그러니까 머리 색깔을 이제 노란색으로 이렇게 뭐 또 돌연변이로 DNA를 잘라내고 없애서 유전 질병을, 그죠? 유전자가 전해지는 질병을 없애다든가.
네.
또 만약에 잉태한 지 일주일 내에는 XY 염색체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아이를 원하면 남자아이, 여자아이를 원하면 여자아이. 비싸죠. 지금은 굉장히 비싸고
네네.
실험에 거치지만
네네.
이게 한 10년, 15년, 그죠? 2040년대가 되면 보편화가 되고 보험이 될 수 있을 수가 있지 않을까. 디자이너 베이비가 보편화되는, 특히 수영선수, 물속에 오래 있어도
숨도 안 쉬고.
예, 숨도 안 쉴 필요가 없어지는 이 허파를 만든다거나, 운동선수를 가장 먼저 타겟을 한다고 합니다. 높이 뛸 수 있는 이런, 그죠, 점핑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달리면서 전혀, 그죠, 힘들지 않게 느끼는, 마라톤 선수. 예,
예.
그래서 스포츠 디자이너 베이비가 가장 먼저 탄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각 분야에서 완벽한 디자이너 베이비를 만드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윤리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좀
그게
그렇네요.
문제죠. 예. 그래서 저희 UN 미래 포럼 같은 데에서는 이미 윤리 도덕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런 걸 하지 말자.
네.
인공지능에서 뭐, 반대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은 개발하지 말게. 아예 이쪽에 예산을 주지 말자. 연구를 못하게 하자.
네.
그래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제가 대표님 이력을 보면서 좀 놀랐던 건 교수님께서 수양부모협회 대표시더라고요. 이 활동 몇 년 하셨어요?
지금 올해 작년에 20주년 했고요. 올해 뭐 22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한국에 외국에서 처음 데이비드 콜만이라고 인구학자가 영국에서 가면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가 한국이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코리아 신드롬 이런 이야기를 하는 컨퍼런스에 갔더니 어 사람들이 뭐 너 혹시 한국 사람이냐 소름 돋았더니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 머리카락 뽑아가고 냄새 맡아보고 소멸종족 1호다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가장 저출산에다가 그죠 자살률 1위에다가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는 이런 한국 사회가 사라진다 코리아 신드롬 너무 놀랐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해외 입양을 그죠 뭐 몇만 명을 보내고 있었어요. 1년에 뭐 몇만 명씩.
네, 요즘은 그래서, 뭐 줄었지만.
예, 그래서 맞아요. 제가 한국 수양부모협회 출산 장려 운동입니다. 우리 아이 우리 땅 우리 집에서 키우자라고 해서 해외가 입양 간 아이들을 해외 입양 지향하자 이런 운동을 벌여서
아니 이렇게 지금까지 좋은 협회가 있었어요?
그렇죠. 수양 한국 수양부모협회 3만 명 키웠고요. 지금 현재 오늘 현재 3천 명 정도. 저희가 키우고 있습니다. 그게 자원봉사 같은 거예요. 돈을 받지 않고 네. 아이를 내 아이처럼 숟가락 하나 더 넣고 같이 키워요. 제가 114명을 키웠어요. 제가 키웠다기보다 남편하고 아이가 많이 키웠지만 네, 이런 식으로 같이 사는 거죠. 수양 부모가 되어주는 겁니다. 수양 가족 제도.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때문에 저출산 뭐 출산 장려 운동에 100조 원을 넣었거든요. 네. 실패입니다. 지금 더 안 낳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수양 가족 제도를 해서 사실은 뭐 북한처럼 아이를 국가에서 키워주는 우리나라 특수성이 있거든요. 키워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제도를 수양 가족 제도를 양성화시켜가지고 우리 집에서 13살까지 키워주겠다. 언제든지 아이 데려가거나 언제든지 와서 뽀뽀하고 가라. 언제든지 뭐 파티하고 가라. 그래서 같이 키우는 거죠. 수양 가족처럼.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국가가 절반을 내고 부모가 절반을 내서 양육 플러스 교육을 같이 시켜줘요. 우리 집에 왔던 아이들은 영어를 다 잘합니다. 저희 집에서 영어를 쓰니까. 그렇게 해서 양육도 시키는 보모를 드릴 수 있고 또 뭐 영재 교육을 시키는 이런 선생이 와서 10명을 키워주면 한 명 키우는데 200만 원 보육 교사 또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죠. 각 가정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자기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을 하거나 그렇죠. 친정 부모들을 고용을 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이 수양 가족으로 큰 집에서는 아이를 한 10명 정도 키우면서 저 양육 플러스 교육까지 해주면 국가 양육 비용이 거의 90%가 줍니다. 네. 그리고 한 아이에게 그렇게 많이 쏟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 낭비죠. 10명 갖다 놓고 똑같이 그죠. 에너지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 낯선 타국에 가는 것보다 아이들도 훨씬 행복할 것 같아요. 교수님 정말 그렇죠. 존경합니다.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양 부모협회 관심 있는 분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그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 고민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실업자는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학자인 토마스 프레이는 2030년까지 20억 개,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사라질 직업에 대해서 강연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럼 뭐 앞으로 좀 그러면 관심을 가질 때는 어딘가 살짝 말씀해 주세요.
예, 사라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뭐 교육산업이라든가 의료보건 뭐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많은 것이 사라지죠. 하나가 사라지면 2.3개 새로운 것이 나온다. 근데 뭐가 나오는지를 잘 모르거나 네. 알려주지 않거나 네. 이렇게 하는 거죠. 가장 큰 산업은 그래도 지구촌의 가장 큰 산업 에너지 환경입니다. 두 번째는 바이오 메디슨. 그 다음에 이제 뭐 AI 인공지능이라든가 그죠. 뭐 IT 이쪽 분야 네. 이런 쪽으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지금 뭐 코딩 열풍 뭐 이런 것도 좋은 것이고요. 저희는 일단 이 인문계가 사라진다. 학교에서는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인문계 나오면 일자리가 없어요. 인문계가 나오면 사라진다라는 이야기는 왜 그러냐 하면 수명 연장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 이미 20세, 30세가 되어서 문학을 공부하고 40세가 넘으면 철학을 공부할 수 있는 무료 사이트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네네. 한 아카데미부터 시작해서 무크라고 해서 코세라 같은데 이제 뭐 외국이지만 우리나라도 무료 사이트가 굉장히 많고 네. 그냥 뭐 네이버나 다른 데 들어가서 엄청난 정보를 얻어서 문학 같은 것은 스스로 혼자 할 수 있죠. 그러나 STEM 교육 같은 것은 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얘기하잖아요. 과학, 수학 네. 이런 것은 같이 해야지만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릴 때 학교에서는 미국에서처럼 STEM 교육, 수학, 과학 엔지니어링 뭐 이런 쪽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뭐 일자리는 부상 산업을 알아야 됩니다. 뭐가 부상하는지를 알아야
그러니까요.
되는구나가 몇 개의 일자리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미국 정부는 알려줘요. 우리나라 정부는 아직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 자료가 책이 한 건 뭐 있습니다. 일자리 책이.
그 메이커의 시대 말씀하신 거죠?
메이커의 시대도 있고요. 예.
네. 일자리 미래와 관련해서 메이커의 시대라는 책 쓰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경쟁력을 갖게 될까요? 뭐 저처럼 프리랜서가 많아진다고 하는.
사실 일자리 정규직은 거의 사라진다라고 보면 돼요. 2030년, 2040년. 예. 왜냐하면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컴퓨터가 뭐 다 가져가고 사람들은 또 호주 같은 데 보면은 이미 정규 일자리는 정규직은 전혀 하지 않겠다라고 여성들은 그죠. 전부 왜냐하면
내 시간이 뭐 필요해.
손해 시간 일하고도 똑같이 혜택을 받거나 돈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2030년이 되면 풍요의 시대가 온다라고 저희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봤죠. 교육, 의료 뭐 이런 것들이 무료화, 저렴화가 되면서 왜 일을 해야 되냐. 일을 할 필요가 없이 먹는 것도 굉장히 싸게 의식주가 싸요. 옷도 그냥 뭐 뺐다 넣었다 하면 되는 이런 기계가 나오면.
프린터가 짝해지고.
예, 프린터가 짝해지고. 이럴 경우에 사실 우리는 메이커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이커. 자기 스스로가. 예,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보고. 공부를 할 때도 이제 그냥 책에서 옛날에는 뭐가 뭐 보일 게 없어서 그랬는데 요즘에는 책만 가지고 밑줄 쳐가지고 배우라 하면 아이들이 실정을 와서 못 배워요. 보여주죠. 그죠? 가상현실로 증강현실로 보여주고 컴퓨터로 보여주고 실제로 돌아가는 동영상이라든가 뭐 홀로그램으로 보여주고 그 보여주면서 그걸 가지고 기하학 여기 합치면 35도고 이렇게 해서 뭘 만들어야 돼 라는 것을 메이커 센터 같은 데 가서 수학도 배우고 기하학도 배우고 그다음에 거기서 물리학도 배우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부피가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알려주면은 훨씬 더 책에 밑줄 꺼서 배우는 것보다
그렇겠네요.
효율적이다. 특히 가상현실 속에 들어가서 배우면 1년 배운 것을 30분 만에 배울 수가 있다. 왜냐하면 정자하고 난자하고 이렇게 이렇게 그림을 보잖아요. 이렇게 해서 아이가 탄생한다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어요.
네.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미래가 조금 감이 잡히기 시작하는데요. 네. 이 모든 변화는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앞으로 속도가 얼마나 더 빨라질까요?
굉장히 빨라지죠. 뭐 빛의 속도다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공지능 혁명 2030이라는 책을 또 제가 벤고르첼 인공지능 협회장하고 썼는데 거기에서 보면 인공지능 때문에 인공지능이 뭐 연산 계산을 굉장히 빨리 하고 우리 제 뇌는 3기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에 기억을 지워야 그죠? 다른 새로운 그죠? 기억의 용량이 채워지고 다른 기억이 들어오는데 인공지능은 자꾸 컴퓨터 갖다 붙이면 늘어나듯이 자꾸 엄청나게 또 학습을 스스로 해요. 알파고가 그죠? 이런 경우는 이렇게 두더라 이세돌이. 이런 경우는 이렇게 두더라.
그러니까.
미스터기면 이렇게 두고 미스터박은 이렇게 두는 걸 다 배워가지고. 그걸 경우의 수를 다 파악을 해서 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 인공지능은 굉장히 많은 세상의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어지러울 정도예요. 인공지능이 가져올 변화에 기대가 되면서도 두려움이 앞서는 건 저뿐만은 아닐 겁니다. 실제로 홍콩에서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인 소피아는 뜩한 미소를 지으면서 인류를 파멸시키겠다. 이렇게 말했대요. 글쎄 그 인공지능 로봇 과연 축복일까요? 재앙일까요? 관련된 내용이 세계 미래 보고서 2055 바로 이 책에 담겨 있어서 낭독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박영숙 대표와 정비 씨가 읽어드립니다.
지난해 3월 트위터에 챗봇 테이가 나온 지 하루도 되지 않아 마이크로소프트는 테이 서비스를 중단했다. 챗봇 테이는 인터넷 유저인 인간들과 상호작용을 하는데 일부 극우 성향 사용자들이 테이를 세뇌시켰다. 욕설, 인종차별 발언, 성차별 발언, 자극적인 정치적 발언 등을 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이에 경각심을 느낀 개발자들은 테이를 우선 재우기로 했다. 방송에서 인간을 파괴할 것이라고 했던 로봇 소피아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 말은
인간들에게서 배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헨슨 박사는 이런 일을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특히 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움이 가중되는 요인으로 공상과학 영화나 책에서 로봇을 악역으로 등장시키거나 그 시대와 충돌하는 캐릭터로 형상화하는 것을 지적한다. 싱귤래리티 대학의 아론 사이즈는 이런 얘기를 했다.
내 생각이 너무 낙관적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곧 로봇들이 우리 삶의 연장선상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호모 사파이언스는 기술과 깊은 공생관계를 가진 중이다. 그러므로 진보된 기술이 두려워 기술과의 관계를 중단시킬 필요가 없다고 본다. 나는 로봇 지배자들을 보았다. 로봇 지배자들이 바로 우리다.
네, 세계 미래 보고서 2055 중에서 인공지능과 호모사피엔스의 미래라는 제목의 글을 읽어드렸습니다. 로봇 지배자들은 인간이라는 아론 사이즈 교수의 견해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저희가 이 로봇을 만들고 로봇의 프로그램을 해서 어떻게 어떤 행동을 해라, 어떤 사고를 해라, 무엇을 배워라라고 명령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네. 로봇을 만드는 사람들은 로봇은 우리의 자손이다 또는 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이 우리를 풍요의 사회로 이끌어갈 것이다. 인공지능 때문에 뭐 굉장히 우리가 빠른 속도로 특히 뭐 신약 개발이라든가 그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인간보다 훨씬 빠르게 수백억 배로 빠른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하거나 예측을 해내거나 아니면은 그 로바마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5조 있다. 이걸 가지고 노인 복지 어떻게 쓸까라고 질문만 넣으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노인들이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딱 이렇게 예산을 배정해주고 법도 만들어주고 다 해줍니다. 네. 이름으로 뭐 이렇게 정치인들이 뭐 이거 감나라 배나라 싸울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네.
이런 정도로 인간의 이제 감각을 가져서 인간 대신 나를 대신해서 어디에 보낼 수도 있고요. 미국 같은데 이번에 대선 선거할 때에 이미 많은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가지고
맞아요.
특히 네. 인공지능 로봇이 서가지고 사람들이 막 유권자가 지나가면은 파악을 해요. 아 순돌이 어머니 이제 순돌이 어머니가 지나가는 걸 얼굴을 네. 인지해서 파악을 하고 아 순돌이 어머니 지금 순돌이가 유아원에 다니죠. 유아원에 예산을 팍 늘려드릴게요. 맞다든가.
맞춤으로.
예, 맞춤으로 연설을 해주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하는 역할들이.
참 똑똑해요.
예, 인공지능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아, 그러니까 예. 우리가 영화에서 본 것처럼 막 너무나 똑똑한 그 AI 로봇이 막 사람을 쏘거나 망가뜨릴 것이 아니라 예, 오히려 발전할 수 있는 예. 파트너.
그것은 수 영화에는 선악이 있어야 되고, 그죠? 악당이 있어야지만 영화가 팔리기 때문에,
네.
터미네이터 같은 것은.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고
네.
염려하는 것들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이미 다른 나라에서 이미 연결을 해서 로봇의 권리 장전. 로봇은 너 스스로 너 인간을 때리거나 그죠 인간을
맞아요.
해칠 수 없다. 두 번째는 너 스스로 너의 몸을 파괴할 수 없다. 왜 인공지능 만드는데 내가 돈을 인간이 너무 많이 들였어요. 2조 원을 들여가지고 인공지능 만드는데 지가 스스로 지 몸을 파괴하면 안 되죠. 이렇게 인공지능 법을 이미 만들어놨어요.
네, 로봇 지배자들은 인간이다. 예, 인공지능이 가져올 인류 삶의 변화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잠시 2부 퀴즈 드리고 나서 2055년 우리 사회와 국가의 변화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정민 씨 퀴즈 주세요.
네. 앞서 낭독에서 아론 사이즈 교수는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나는 로봇 지배자들을 보았다. 로봇 지배자들은 바로 우리다. 그렇다면 사이즈 교수가 말한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호모 사피엔스라고도 불리는 이 존재는 무엇입니까? 박영수 대표님께서 보기 주십니다.
1번 어류, 2번 인류.
네. 어류.
의류 맞아요. 의류.
재밌어요.
어류. 네.
호모 사피엔스로 불리는 이 존재는 무엇일까요? 1번 어류, 2번 인류. 정답 아시는 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지금 보내주세요.
네, 추첨을 통해서 박영숙 대표의 저서 세계 미래 보고서 2055 책이나 확대경 전문 아이루프에서 돋보기 선물 세트, 구대회 커피에서 원두 커피, LBH 교육 출판사에서 국어 영어 한자가 담긴 속뜻 국어 사전 보내드리겠습니다.
최창수 님이 따뜻한 봄이 그리운 날입니다. 그러시면서 청해 주신 곡 지금 보내드릴게요. 로이킴이 부릅니다. 봄, 봄, 봄. 네, 아직은 춥지만 정말 봄이 기다려지네요. 봄 냄새가 나나요? 로이킴의 봄, 봄, 봄 최창수 님께 띄워드렸습니다. EBS FM 토요일 문화 콘서트. 오늘은 UN 미래 포럼의 박영숙 대표와 함께 2055년 인류의 미래 삶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2부 퀴즈 한 번 더 드릴게요.
이것은요, 호모 사피엔스 종에 속하는 영장류이고요. 생물 분류학상으로 영장목 사람과의 포유류를 뜻합니다. 털이 거의 없고요. 뇌가 비교적 크고 문화라는 독특한 생활 방법으로 지닌 이 존재는 무엇일까요? 1번 어류, 2번 인류.
정답 아시는 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 1045 반지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감도 함께 보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비즈니스북스에서 펴낸 세계 미래 보고서 2055 책이나요. 아이루프에서 돋보기 선물 세트, 구대회 커피에서 원두 커피, LBH 교육 출판사에서 속뜻 국어 사전 준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미래 이야기가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어요. 미래 예측 관련해서 지금부터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모든 경계가 사라질 새로운 세계에 대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경계가 없고 한계가 사라질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요, 교수님?
기술이 다양한 것들을 붕괴시켜요. 그리고 어디 사는지, 어디에서 일을 하는지, 언어 장벽도 사라지고요. 제가 빔이라는 거를 실제로 활용을 해봤는데 이렇게 로봇이에요. 그리고 화면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설치하는데 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설치를 하면은 내가 만약에 지부를 20개국에 가지고 있다면 홍콩 하면 홍콩 지부에 사람이 거기에 딱 나타납니다. 아. 싱가포르 하면 나타나고 뭐 네. 브루셀 하면 브루셀 지부장이 나타나서 24시간 화장실에 쫄쫄 따라와요 얘가. 그래서 화장실에서도 대화를 나눌 수가 있고 요리하면서도 내가 돌아보면서 거기 돈 다 걷어들였어 뭐 아니면 뭐 돈 받았어 뭐 이런 식으로 항상 24시간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요.
네.
이 전체다가 벽이 있는데 잘라가서 여기는 브루셀, 여기는 홍콩 또 화면에 브루셀이 항상 떠 있어요. 그러니까 24시간 그게 스카이프로 요즘에 뭐 우리가 화상대화 무료로 하듯이
많이
예. 화면을 쫙 끌어놨기 때문에 나는 지금 뭐 미국에 있지만 나는 한국에 서울에 있지만 24시간 재미있는 것은 자 내가 저녁을 먹으면서 와인을 하면서 짱 하는 거예요. 불쌍 있는 사람하고 그 사람도 식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시작하고
예예 같이 시작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경계가 필요 없어지고 통역은 통번역은 스카이프에서 트랜슬레이트 이 다운받으면 네. 80개가 번역이 밑에 쫙 돼서 자막이 나와요. 모든 나라의 그 언어들이 암호 화폐 뭐 디지털 화폐라고 그러죠. 비트코인,
네네.
라이트코인, 다크코인, 블랙코인 200여 개가 나와 있어서 이제 환율 필요 없이 그죠. 그거를 전 세계에서 그냥 세계 통화처럼 쓸 수 있다든가.
화폐도.
그렇죠. 그리고 뭐 화상대화 가지고 뭐 근무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이미 많이 알고 있고요.
네.
구글에서 룬 프로젝트라고 있어가지고 블룬인데 룬 이 풍선을 띄워서 거기에다가 와이파이 무료 와이파이기를 띄워가지고 이 비행기가 다니는 그 위에 성층권에다가 띄워요. 그걸 띄워놓으면은 북한에도 떠 있죠. 그러면은 이게 총으로 쏘거나 뭐 다운 시킬 수가 없을 정도로 높은 공간에 띄워놓으면은. 중계가 되는 겁니다. 북한 전체의 와이파이가 무료 와이파이.
더 이상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거군요.
막을 수가 없는 네. 이런 시대가 2020년 정도에 온다라고.
교수님 저는.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먹는 거 우리 먹거리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집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예, 옛날에 원시인들은 하루에 8끼 먹었다. 지나가다 딸기 보면 먹고 뭐 먹고 그죠? 또 4끼 먹다가 지금 대부분 2끼 먹어요. 근데 거의 한 끼를 먹거나
네.
뭐 알약을 먹는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은 뭐 쪽쪽 빨아서 먹는 튜브 푸드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들 튜브 딱 따서 그냥 빨아먹고 버리는
네네.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고령 인구들이 요리 부엌이 사라져요, 앞으로. 부엌 기구 보호기구에 투자하지 마세요. 아, 요리를 안 하고 그죠? 프린트를 해먹거나 그죠? 이렇게 돼 그죠? 아. 뭐 배양육이라는 게 고기가 또 나와가지고 고기를 배양해서 먹어요. 왜냐하면
햄버거 만들더라고요. 선생님.
예예예. 예. 마크 포스트라고 네덜란드의 네. 마스트리치 대학교 교수인데 유엔 네. 미래 포럼의 이사입니다. 저희가 잘 알아요. 네. 지금 30년 됐어요. 연구하지. 아. 그래서 처음에 나온 햄버거는 3억짜리다. 뭐 연구비가 많아가지고
아, 맞아, 맞아.
조금 있으면 이제 11불짜리 햄버거를 만들고 조금 있으면 정말 아주 값싼 햄버거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가 2050년 되면 인구가 늘어나서 네. 육류 소비가 3배로 늘어나면 네. 지금도 축산 농가가 그죠 땅이 모자라요. 그래서 지구가 3개도 필요하죠. 하는 수 없이 우리는 배양육 고기를 배양해서 먹을 수밖에 없다. 네. 배양육이란 말도 제가 만든 말인데 고기를 배양해서 네. 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가 온다라고 보죠. 그래서 뭐 먹거리라든가 집은 뭐 사람들이 이제 11평 12평짜리 스몰 하우스 운동이 일어났다가 요즘에는 타이니 하우스 4평 5평짜리 아. 솔라 달아가지고 또 이동식 주택 그죠 트레일러 타고 다니는 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집은 주택은 전혀 돈이 안 된다. 주택에다가 투자하면은 아니면 주택이나 빌딩은 그죠 앞으로 부동산 주택 뭐 절벽이 온다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나라 인구가 2030년에 감소하면서 그렇죠. 급격하게 집값은 거의 그냥 무료화, 저렴화 될 것
네, 환영입니다. 환영. 네.
그 앞으로 이제 또 그럼 교육은 또 어떻게 변할까요?
교육도 거의 무료화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초, 중, 고는 그래도 부모가 같이 아이를 끼고 산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아이를 이제 뭐 학교에 보내거나 하겠지만은 대학생, 대학교부터 먼저 무료가 되고 2030년이 되면 대학교 절반이 사라진다 이렇게 봐요. 오. 초, 중, 고등학교는 칸 아카데미 들어가서 이미 무료로 빌 게이츠가 칸이 만든 그 아카데미 속에서 무료 강좌를 무료 듣고요. MOOC라고 무료 대학 강좌, 데프니 콜러, 데프니 콜러가 미래학자고 저희가 잘 알아요. 데프니 콜러가 만들었지만은 이미 거의 무료로 강좌를 400여 개 대학교에서 하는 에덱스 뭐 코스라부터 시작해서 유데미, 유다시티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네.
처음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약간의 돈을 받거나 그죠?
아.
또 TDCS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기계인데 그죠? 사람이 기계를 끼고 다른 사람도 기계를 끼면 내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두 사람이 흔들면 내 머릿속에 있는 정보가 상대방에게 확 넘어가요.
아니 스마트폰처럼요? 예, 예,
스마트폰을 하면 딱 가죠. 맞아, 맞아.
어머, 너무 좋다.
예, 예. 그게
근데 안 되겠다. 그 형이 아나운서랑은 안 되겠다. 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전달되는
그게 이제 텔레파시 기술처럼 그죠.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확 넘겨가듯이 내가 말을 하면 두 시간을 해도 여러분에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 그죠 10억분의 1도 말을 못하는데
네, 네, 네.
괴물이
마켓을 치셔야 되겠다.
재물인의 지식을 확, 그죠? 이메일로 확 넘길 수 있는 이런 TDCS라는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이거 연구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언제쯤 상용화 될까요?
TDCS는 지금 인공지능이 60년 돼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TDCS는 한 4, 5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한 3, 40년 또는 2, 30년 또는 지금 현재 iThink를 개발하고 있다. 애플에서 iPhone, iPad, iThink는 생각하다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 봤잖아요. 이미 영화에 보면은 업로드 다운로드 하는 그게 메이트릭스 영화에 그죠? 기계를 딱 집어넣고 실명망으로 업로드하면은 뭐 다운로드를 하면은 0.3초 만에 헬리콥터 모는 법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헬리콥터를 몰아요.
사운드 막
이것을 그냥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애플에서 iThink라는 프로젝트를 굴리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BCI 기술이라고 해서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브레인 이제 컴퓨터는 얼마나 똑똑해요.
예.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인공지능하고 내 뇌와 연결시켜가지고 순식간에 다운로드 업로드를 받기 때문에 저희는 학원 없어진다 이렇게 보고요.
아이고,
왜
아이들이
공부를
좋아하겠다.
하나 그죠?
네.
머리만 흔들면 내 머릿속에
쏙 들어오고
예. 그리고 다운로드 업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칩을 보통 2020년 정도가 되면 2025년 되면 보편화된다 그래요. 칩을 넣어요. 제 친구도 졸탄 이스타반 칩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몸속에다
하면은 이거 가지고 돈을 계산하잖아요.
진짜 영화에 나오는 예. 그거네요.
제 친구들이 5명이 지금 했는데 4년 됐는데 전혀 뭐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저도 넣을까 지금 생각해요.
어머나.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요, 차가 부르릉 켜지고,
어머.
여기는 지금은 그 정도지만, 모든 정보를 여기다 다 넣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칩을 넣는 시기가 바이오 컴퓨터 시대가 2025년 온다. 어허. 그러면 시험이 입학 제도가 필요가 없어질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네. 뭐 대관고등학교 뭐 수능 시험 칠 때에 의사들이 칼을 들고 100명이 서 있어야 돼요. 칩 빼내기 위해서. 그렇죠? 불가능해지죠. 그러면은 시험 문제는 오히려 2+2는 뭐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창의적인
창의적인 네. 거. 어떻게 기후변화 니가 어떻게 해결할래 그죠 물 부족 어떻게 해결할래 이렇게 모든 정보는 공짜로 다 가져가서 볼 수 있고 대신 네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네네. 해결 방법을 쓰는 거죠
네 모든 경계와 한계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것은 블록체인이라는 혁신적인 기술이 탄생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저한테는 좀 생소한데.
어려운 말인데.
이 블록체인은 앞으로 금융과 정부 시스템을 어떻게 변화시킬런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뭐죠?
이 말처럼 블록으로 체인, 체인이 이제 사슬이잖아요. 네네. 네모난 이제 블록이 있다고 한다면 사슬로 전부 엮어요. 한 블록에 약간의 정보가 들어가요.
네.
그걸 다 같이 나누는 거죠. 미스터 김이 한 블록, 미스터 김이, 미스터 리가 한 블록, 나도 한 블록. 전부 가지고 한 20만 명의 블록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면 네. 내가 정보를 넣었을 때 요 정보는 요 블록에 들어가고 저 정보는 저 정보에 들어가서 누가 해킹을 하려면 아무리 해킹을 해도 전체 다 큰 그림이 안 나오죠.
블록이 되었다.
그렇죠. 블록이 되어서 예, 블록으로 연결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공공거래장부라고 해서 금융 같은 데에는 한꺼번에 모든 시스템을 한 사람이 다 볼 수가 없고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도 전체 그림을 다 못 보고 누구든지 그 전체 모든 것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전체 힘이다.
네.
같이 들어와야 볼 수만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사본을 고쳐봤자 그죠. 어떻게 될 수가 없다라는 이런 뜻이죠. 블록체인 기술이 지금 현재 전 세계 상거래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나오고 있어요. 비트코인 만드는 것도 지금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고 있고.
예, 교수님, 그 비트코인은 지금도 쓰이고 있나요?
굉장히 많이.
어디서요? 예.
비트코인으로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살 수 있어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비트코인. 뭐 은행 비슷하게 거래를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렇군요. 예, 찾아봐야 되겠네요.
예, 그게 이미 가격이 이제 굉장히 그 많이 높아졌어요.
상거래 그랬어요. 적용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죠. 내가 뭐 100불 이렇게 돼 있어요. 공항에 같은 데 가면은 네. 어떤 공항에 요 물건 사는데 달러로는 100불, 유로화로는 50유로화, 네. 그다음에 비트코인은 13개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을 13을 내면은 뭐 되는 거죠. 이미 가격이 뭐 굉장히 뭐 비싸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네, 그럼 블록체인은 금융에서 활용이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금융에서
되겠습니까?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이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네네. 가지고 정부를 만들고 있어요.
정부. 아, 그래요?
정부요.
예, 정부.
네, 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내가 태어났다고 해서 한국에 태어나서 지리적으로 반드시 한국 인으로만 살 필요가 없어지는 세상이 온다. 가상 국가들을 만드는데 이 국가를 만들려면 그 이제 홈피로 나타나는 그 프로그램 안에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블록체인이라는 그 기술로 만들어요. 블록체인 기술도 집어넣고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이 기술도 블록체인에서 나온 건데 집어넣어요. 굉장히 간단한 건데 비트네이션에 들어가면 이거는 가상 국가인데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사람이 거의, 만 명? 만 2천 명? 예, 이 수잔 템플턴이 한국에 왔다 갔어요. 제가 친구인데, 네, 네. 제가 비트네이션의 한국 대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20개를 하고 있는데, 비트네이션의
엄청나게
국가, 국가의 한 국가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내가 아이를 출생신고를 할 수도 있고, 내, 부동산을 여기 집어넣을 수도 있고, 내 결혼식을 여기다 결혼했다는 증명서를 집어넣고,
네.
집어넣었을 때에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게 이제 작동을 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결혼할 때는 다 사랑을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래, 좋아, 좀 사인을 할 때에,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혼을 자동으로 이혼을 하자라는 거를, 그러니까 충족 조건을 집어넣어요. 가령 네가 나가서 상대방이죠. 남자가 나가서 6개월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고 전혀 분양하지 않고 또 뭐 남의 다른 여자하고 아이를 가졌다. 이런 조건이 있을 때는 자동 이혼, 그다음에 재산은 반반이라는 조건을 딱 집어넣어요.
네, 네.
그럼 실제로 그런 상황이 딱 일어났을 때는 자동으로 2분 안에 단추만 엔트만 누르면 이혼이 되면서 그죠? 거의 무료로 이혼이 되면서 재산을 양분화시켜줍니다.
아,
처음에 계약으로 스마트 컨트랙트 계약으로 걸어놓은 조건대로 그대로 되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이제 블록체인을 이용한 넥스트 거버먼트.
그렇죠. 기술이라는 거죠.
관계와 경계 종말이네요.
예,
진짜.
그래서 한국에는 제가 이제 뭐 대사관을 만들어놓고 한국 대표를 하고 있고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에는 제가 이제 도와주거나 그죠? 어디 여관에 머물러라 아니면 우리 집에 와서 있어라.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만약에 1억 또는 10억 명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큰 상권이며
그렇죠?
내가 물건을 여기서 뭐 10억 명에게 팔아봐요. 그죠? 순식간에 부자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비트네이션은 나중에 지금은 전부 무료입니다. 시민권을 발행하거나 이런 것도 무료인데 2년 정도 후가 되면은 이제 공증할 때에 네. 2분 만에 2부를 받겠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시민권을 프린트하면은 이제 자기가 쭉 시민권을 뽑을 수도 있고요. 그걸 가지고 이번에 시리아 난민이라든가 유럽에 독일에 갈 때 받아주는 아주 역할을 했죠.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는 국가가 국민 쟁탈전을 벌인다 이렇게 돼요. 이게 나라야 하고 여기 살고 있을 필요가 없이 나는 이 가상국가에 들어가서 사는 거죠. 몸은 여기에 있지만 그리고 가상국가 사람들이 올여름에 이제 그 모여요. 제가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네.
대부분 해커들입니다. 여기 들어있는 한 5천 명, 8천 명이 해커들이고 뭐 IT 최고 전문가들이죠. 이들이 뭐든지 할 수 있는 아주 똑똑한 아이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런 걸 한번 해보자, 저런 것을 한번 해보자. 근데 비트네이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
백피드. 비트네이션은 수잔 템플튼이 템플허프가 이 지금 현재 네덜란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백피드는 이스라엘 사람이 만들었어요.
네.
이것도 또 분산. 이 모든 분쟁을 해결해 주거나 뭐 세계 시민권을 만들어 주거나 이런 서비스 정부가 하는 서비스를 대부분 다 해주고 보안 서비스까지 해주고
네.
하면서 분산 정부죠. 여기에 누가 대통령이 있어가지고 나 혼자 파워를 가지는 게 아니고 대부분 비트네이션 같은 들어오면 그 안에 Create a Nation 이렇게 써 있어요. 네이션 네네. 국가를 당신 스스로 만들어라. 거기에 들어와서 자기의 국가를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영역을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자 우리 국가에 들어온 국민들은 뭐 모여서 이런 걸 하자 아니면은 뭐 네트워크로 전 세계 네트워크가 생각해 보세요. 1억 명이 내 국가에 들어왔다 하면 1억 명이 네트워크가 생기는 거죠.
네네.
굉장히 아주 재미있는 이런 거고 나중에는 비즈니스 모델까지 생겨서 그죠. 사업도 할 수 있게 되는
네.
이런 시스템이죠.
그 블록체인이나 뭐 넥스트 거버먼트 좀 어렵고 생소한 단어였는데 지금 교수님께 설명을 들으니까 아 정말 앞으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나쁜 정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그냥 이주해요. 다른 나라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국민 쟁탈전이 일어난다. 앞으로.
아유, 네. 네. EBS FM 토요일 문화 콘서트 UN 미래 포럼의 박영숙 대표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직접 거래는 권력의 분산을 낳고 권력의 분산은 정치에서 발생하는 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라는 이제 전망을 하고 계시는데요. 현재 우리 국민들을 볼 때 다른 나라보다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가 있죠. 우리나라처럼 한 개의 언어,
네.
한 민족이 아주 빠른 속도의 이 스피드를 가진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 누구나 다 핸드폰 다 사용하고
네.
있고 이런 경우에는 순식간에 비트네이션에 그죠 그 국민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비트네이션을 장악할 수가 있어요. 예. 전 세계 국가를 만들어놨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면 우리나라 거가 되겠죠.
네.
그 우리나라 상권이 또 전 세계에 그죠 국민들을 우리나라 상권으로 끌고 올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장점이 있습니다.
아니,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좀 장밋빛 전망만 할 수 없는 게
네.
그 좀 어두운 밝은 데가 있으면 어두운 곳이 있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부자는 계속 또 부자가 될 것 같고 그걸로
네.
인해서 빈부격차는 또 심해질 것 같은데 아무리 개인한테 이렇게 기본소득이 주어진다고 해도 개인은 물론 나라 사이에도 이제 부익부 빈익빈 이런 현상이 있을 텐데 뭐 그거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2030년까지는 정말 그죠.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되지만, 2030년 정도가 되면, 대부분의 기술들이 아주 정점을 치고 보편화가 되면서 핸드폰이 800만 원 하다가 아까처럼 거의 2만 원 주면, 만 원 주면 핸드폰 다 사용하듯이, 인공지능 기술도 굉장히 싸지니까, 이제, 지금은 뭐 인공지능 하면 굉장히 비싸고, 로봇 하나에 만, 1억, 이렇게 하지만, 로봇 하나 고용하는데 아니면 가지고 있는데 뭐 5만 원, 10만 원 하는 이런 시대가 되면은, 기술 발전을 위해서 풍요의 시대가 온다. 저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풍요의 시대가 와서 아까처럼 교육도 거의 무료화가 되고 주택도 그죠. 굉장히 싸게, 우리가 살 수 있고, 의료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싸지기 때문에, 네. 사실은, 풍요의 시대가 2030년에 선진국에서부터 오기 시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2050년 정도가 되면 아마 해결이 될 수 있는 것들이 기후변화. 굉장히 힘들거든요.
기후변화.
사실은 기후변화로 한국도 대만에서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 2032년이 되면 18.32%가 가라앉아요. 대만의 그 섬이.
어머나.
그러니까 대만만 퍽 가라앉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대만만 눌러서 누가 가라앉을. 전체 비슷한데 우리나라도 16%. 뭐 제주도 섬, 네. 그다음에 주변의 해안 이런 곳은 아마 투자를 안 하시는 게 굉장히 섬은 남쪽에 이미 섬들이 굉장히 많이 가라앉았어요.
심각하죠. 네.
심각하죠. 아침에 그게 지금까지 약 300년은 미미한 해수면 상승이다가,
네.
2025년부터 급격하게 눈에 보여서 아침에 일어나면 길이 없어져서 집이 또 내려가서 이런 정도로 심각하게 오고 몰디브도 가라앉죠.
맞아요. 네, 맞아요.
이런 식으로 10개 이상의 섬들이 이미 뭐 거의 다 가라앉고 이민을 가야 하느니 아니면 해상국가 시스테딩이라고 시스테딩 인스티튜트라는 구글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패트리 프리드만이 만드는데 그것도 제가 한국 대표라고 했는데요.
아하.
전 세계에 지금 땅은 주인이 다 있어요. 땅 따먹기 끝났고요. 뇌 따먹기도 끝났다 그래요. 구글이 모든 정보를 다 가져가요. 구글 브레인을 만들어요. 뇌 따먹기 끝났다. 달 따먹기도 끝났다 그래요. 달에 이미 구글이 들어가서 다 이게 막대기 박아놨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뭐 금이 나오니까 여기는 플라티늄이 나오니까. 그러나 바다는 지금 현재 60% 정도 200해리 지나면 공해. 공해 주인이 없죠. 거기에다가 집을 지어서 국가를 만들어서 팔자라는 운동이 시스테딩 인스티튜트입니다. 거기에는 뭘 없앴느냐 하면 이제 국회를 없앴어요. 정치를 없앴어요.
네네.
그래서 국민과 선장 선언은 이제 국가죠. 선장은 대통령, 선언은 이제 장관. 그 친직접 민주주의를 합니다. 전부 다 왜 정치인이 중간에 있으면 중간 상인이 생겨서 오히려 복잡해지고 친직접 민주주의로 그죠. 전부 매일 투표하거나 돈을 어떻게 쓸까 매일 이렇게 해서 조그만 국가를 만들어서 팔겠다 또는 국가에 이사 와라 이런 운동도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거짓말 같아요.
거짓말인데 지금 이미 시작된 지 12년 됐고요.
대단합니다. 공해 위에
그렇죠.
국가를 세우겠다.
공해상에다가.
공해상에.
동동 우리는 우리나라에도 동동 뜨는 뭐 햇빛섬인가 있잖아요.
새빛둥둥섬처럼
거대한 도시를 해상 도시를 만드는 이런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네네.
2022년 정도 이사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2030년쯤 되면은 이제 함께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기후 변화는 문제다라고 하셨고요. 뭐 다른 또 뭐 암울한 전망은 없습니까?
암울한 전망이 많이 있어요.
네.
기후변화도 문제이지만,
네.
가족 구조도 뭐 모든 분야에서 그죠. 인공지능이 사실 인간을 해치는 뭐 이런 그죠. 활동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도 참 걱정이고, 나노 기술이 발달하면 나노의 그 분자가 너무 미세하여서,
네.
나노 화장품을 쓰면 오히려 그죠. 축적이 되어서 나쁘다라는 항상 양날의 칼날이거든요.
그렇죠.
새로운
네네.
기술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저희가 걱정을 안 해도 대부분 이미 전 세계 우리가 걱정하면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먼저 40년 전에 걱정을 한 거죠. 미래학자들이 제일 먼저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윤리도덕위원회를 만들어서 네. 해결하려고 하죠.
그런 문제들 평화적으로 또 현명하게 다 해결되리라고 그냥 믿고 있으면 될까요?
그렇죠. 기술을 이제 개발하고 특히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이 거대한 도전. 저희 유엔 미래 포럼도 15대 과제. 그게 기후변화, 물 부족, 인구 부족, 그죠? 거기에다가 뭐 IT가 가져오는 과학기술이 도 도전하는 뭐 문제점이라든가 정치, 네네. 민주주의 발전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15대 과제로 해서 네. 다들 연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도전들을 해결해 줄 것이다. 저희는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어떻게 정말 두 시간이 흘렀는지요. 눈 깜짝할 사이에 너무나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정미 씨, 네. 오늘 마지막 서평이 되겠네요. 오늘 책 세계 미래 보고서 2055 어떠셨어요?
세계 미래 보고서를 보니까요. 네. 우리가 가야 할 길.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소중하게 바라봐야 할 것들이 어떤 것인지 간추려지네요.
맞습니다.
훨씬 삶이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이 책을 옆에 두고 있으면서 네. 계속 어루만지면서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청취자 예. 여러분들께서도 쭉 들으시면서 아, 우리가 미래를 이렇게 대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네. 마음가짐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아, 교수님 자주 만나 뵙고 싶어요. 오늘 사실 네. 토요일 무대 콘서트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이렇게 교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미래를 볼 수 있는 해안도 갖게 도움 말씀 주신 UN 미래 포럼의 박영수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민 씨 2부 퀴즈 정답이요.
호모사피엔스로도 불리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2번 인류였습니다.
지금 끝내기 싫어서 그러시고 오늘 1부 2부에서 문자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 당첨자는 홈페이지 선물방 게시판에 올려두겠습니다.
네, 저희 EBS FM 토요 인문학 콘서트는 팟캐스트로 다시 듣게 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EBS HU 콘서트 팔로잉 하시면 저희 소식 받아보실 수 있어요.
네, 이제 정말 여러분께 작별 인사 드려야 되는데요. 정미 씨. 네. 가족 여러분께 인사말.
아, 정말 저 개인적으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힘들었던 시기에 책을 접하게 되면서 극복하고 돌파구를 찾고 이게 마지막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 우리 토요일 문화 콘서트 덕분에 또 한 주간 원고 준비하면서 좋은 책들 너무 많이 읽게 돼서
맞아요.
큰 영광이고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채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송으로도 여러분에게 찾아뵐 수 있는 책과 친한 코미디언으로 평생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제가 인권을 진행한 지 1년 4개월 정도가 됐는데요. 네. 타방송사에서도 이제 책 프로그램을 쭉 했으니까 제가 세어봤어요. 근데 제가 인터뷰를 했던 저자가 150분 정도?
와!
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인문학적으로 정말 풍요로워진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었고요. 사람 재산을 차곡차곡 쌓을 수 있는 마음 부자가 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아, 매주 저를 웃게 해준 정미 씨에게 예.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완벽하고 훌륭한 팀과 일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김정인 작가, 구은숙 작가, 정다은 AD, 신상민 프로듀서, 강동걸 프로듀서에게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도 EBS 라디오 왕팬이거든요. 다시 청취자로 돌아가서 열심히 들을게요. 끝으로 옥상 달빛에 또 고마워서 만든 노래 보내드리면서 정말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요 이문화 콘서트 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